도아디라 로마 천주교회 요한계시록 2장 18절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제 두아디라의 상태를 보면 완전히 전과는 다릅니다. 에베소와 서머나, 버가모는 예언의 방면에서 모든 교회 역사의 세 방면을 대표합니다. 두아디라 역시 한 교회 시대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두아디라는 결코 앞에 세 교회와 같이 피차 대체하여 세대에 따라 세상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 이후부터 계속되어 세상 끝까지 존재합니다.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는 사실상 이미 순서대로 지나갔고 역사상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이후에 계속되는 두아디라는 그 이전의 새 교회가 그렇게 없어진 것과는 달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비록 두아디라 이후에 사대교회가 있지만 사대교회는 전적으로 두아디라를 대신하여 세상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한 방면으로는 사대교회가 있지만 또 한 방면에서는 두아디라의 교회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미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사도 이후의 교회를 대표하는지를 보았으며 서머나가 어떻게 그 후에 고난을 받는 교회를 대표하며 버가모가 어떻게 로마 황제가 환영한 부패한 교회를 대표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두아디라는 역사적으로 바로 중세기의 로마 천주교회이며 개신교 시대까지 계속됩니다. 주 예수님은 여기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인격을 말씀하시며 또한 그분에게 감찰하는 능력이 있으심과 그분이 어떻게 교회 중에 다니시며 사람의 폐부와 심장을 시험하는 분이신가를 표명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때 이 교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직 사람 앞에서의 실패는 없었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처음 사랑과 처음 일을 이미 버렸습니다. 후에 서머나에서 주님은 그 유대교적인 이들의 교훈을 감찰해내셨습니다. 그 뒤 버가모 안에서 교회는 드러내놓고 세상과 연합하였습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고 그 안에 많은 이단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두아디라 안에서 우리는 이세벨의 자녀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허락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점차 이렇게 배도하고 죄악은 이렇게 증가했지만 주님의 감찰하심 안에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전의 서신들에서는 주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서신에서 주님은 처음으로 그분 자신의 이름이 무엇이라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것은 바로 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분은 여기서 또한 그분이 1장에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그분 자신의 성질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고 언급하셨기 때문에 죄악을 감찰하실 수 있고 죄인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그분 자신의 보수하심을 위한 것입니다. 무릇 그분의 눈으로 정죄한 것은 그분의 발이 짓밟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발이 주석과 같다고 말한 것은 주석이 가장 견고하고 가장 단단한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여기서는 버가모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가모에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검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19장에서 우리는 그분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때 이 말씀이 말해진 것은 다만 심판을 예언한 것일 따름입니다. 버가모 때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말씀을 하여 장래의 심판으로 사람을 경고하시며 사람의 뼈와 골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어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과 관계 있는 것들이 주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또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비록 버가모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지만 이 말씀은 버가모에서 그들에 대한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에서는 이미 이 말씀이 없고 우리가 듣는 것은 바로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그녀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선지자가 말씀한 것으로 여기며 성경보다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하다고 여깁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말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더 온당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그분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데 이는 지금 그분이 자신의 권세로 합당치 않은 지위를 가질 정도로 자신을 높인 교회를 다루실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이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명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 자신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거룩하고 명확한 안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셨으며 저항할 수 없는 심판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이제 반드시 그분 자신의 신분을 표명하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자칭 그분의 신부라 하는 자들이 이미 아주 교만하게 그분의 신분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미 주님의 겸손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성육신을 이용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사람의 어미 아래 복종하게 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이름이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의 모친이 될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회의 가르침은 크게 주 예수님을 낮추었으며 그분을 많은 중보 중에 하나로 또는 중보 기도하는 여러 성인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또한 이 여러 성인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그 하늘의 왕후인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그녀의 마음이 주 예수님의 마음보다 훨씬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두아디라는 주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교회의 권위와 그분의 권위를 혼란시켰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자신의 지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불꽃과 같은 눈을 갖고 계시지만 교회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은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시는데 교회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교회가 땅에서 묶은 것을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라고 했다면 교회가 교회의 명령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보좌도 묶을 수 있습니까? 설마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다만 교회의 고상한 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까? 설마 하나님의 거룩함이 교회의 죄악이나 연약함과 같다는 말입니까? 비록 여기서는 특별히 로마 천주교회에 대하여 말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교회에게 권위가 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교회를 높이는 이들에 대하여 그분 자신의 자격을 표명하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자신의 자격을 표명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지위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다른 사람이 영원히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이 마땅히 모든 권세를 가지셔야 하며 모든 것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비록 그분과 지극히 친밀한 관계에 있지만 어쨌든 교회는 다만 그분께 순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분 아래에 있습니다. 몸이 마땅히 머리에 순복해야 하는 것과 같이 교회 또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의 신격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이 점에 있어서 그분께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의미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장래 이기는 성도들은 주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아버지의 보좌에는 앉을 수 없습니다. 이 책의 시작에서 요한은 주 예수님이 인자와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은 그분의 인자의 자격으로 보좌를 얻으실 것입니다. 이 보좌는 바로 그분과 그분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위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장래에 있을 것입니다. 이날이 오기 전에 그들은 반드시 주를 위해 싸워야 하며 전쟁에서 힘써 역사하여 승리를 얻어 그분과 같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가르침은 두아디라의 꿈을 깨뜨릴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교회가 어떻게 이 세대에서 권세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 천주교는 그리스도가 권세를 잡기 전에 권세 잡기를 바라거나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 권세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오류인지요?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특별히 여기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명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말씀이 결코 교회가 세상에서 권세를 갖고 있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절의 성경은 성도를 추방하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18장의 전후 문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추방하는 행동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내는 열심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일정한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바라십니다. 그들 가운데 만약 어떤 사람이 실패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즉시 하나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범죄한 성도를 추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땅히 집행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의 명령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묶은 것마다 하나님이 묶으실 것이며 그들이 푼 것마다 하나님 또한 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는 누구도 무엇을 묶을 수 없으며 또한 누구도 전문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해석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못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 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떤 이의 간구를 따라 묻고 푸신다면 그것은 그분 자신을 수치당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얻은 것이 아니면 다 그리스도에 대해 반역한 것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단독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모든 거룩과 도덕은 다 이것을 기점으로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홀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모든 옳은 것도 아닌 것이고 옳지 않은 것도 아닌 것이므로 옳고 그름의 분별 또한 분명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 자신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청종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지만 오직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에만 성도들이 교회의 말에 순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도하여 교회의 말을 듣게 하고 성경을 청종하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두아디라의 가르침이며 마땅히 주님이 그들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직 그분께만 불꽃 같은 눈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불꽃 같은 눈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듣고 무엇을 들어야 할 것인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외에는 마땅히 어떤 것도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권위를 갖지 않아야 합니다. 두아디라가 주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주님은 두아디라에게 그분이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그분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짓밟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가운데 충성스런 성도들 또한 이 층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를 본다면 우리는 특별히 그분이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또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심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생명이 이렇게 능력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는 몸은 비록 죽어도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 생명이 없는 몸도 비록 부활은 하지만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에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이미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결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곳의 심판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우리의 영광 안에서의 지위를 나타낼 것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사역은 주님에 의해 완전히 태워지겠지만 생명은 심판대 앞에 있는 모든 이들이 공유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지만 죽은 후에야 생명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육대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믿자마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8장 36절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합니다. 자유와 생명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생명을 가진 자마다 다 자유를 갖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미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많은 물질의 속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의 체험입니다. 그는 물론 이미 생명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체험에서는 하나의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탄식하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게 하사 우리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마다 다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상 아버지의 집에서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명칭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자신을 칭하신 것은 베드완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하여 그분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남아있는지를 알게 하려 함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그들이 얻은 것은 다만 사망과 속박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면 생명과 자유가 있습니다. 이 칭호는 비록 베드완 교회를 경고한 것이지만 그분의 충성스러운 자녀들도 이것으로 인하여 그분의 능력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주 예수님이 여기서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명하셨지만 그분의 원뜻은 결코 그분 자신을 생명과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을 집행하실 것임을 표명하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전과 같지 않으므로 심판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미 너무나 심하게 타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심판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분의 눈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그분의 발은 모든 것을 짓밟으십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그분 자신을 표명하시는 것은 얼마나 엄숙한지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그분에게는 그분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3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은 아들의 자격으로 그분의 온 집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지만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과 관련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측량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를 아무런 장애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발은 빛나는 놋과 같은데 이건 역시 그분의 권위를 표명합니다. 놋은 원래 심판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분이 죄악을 단호히 처리하시겠다는 태도를 말하며 또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 죄악을 다루실 것인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구약에서의 노제단과 광야의 노뱀을 본다면 노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공의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것임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제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고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케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의 본성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 그분의 교회와의 은혜 안에서의 모든 관계가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며 또한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감소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중시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분 자신이 어떻게 배도한 교회에 오셔서 그 교회의 상태를 다루시고 교회가 그분의 땅 위에서의 빛과 간증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시는가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다루시면서 과연 그들이 어떻게 그분을 위하여 빛을 발했으며 어떻게 그분을 위하여 증거하였는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분의 교회가 이미 그분의 권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한면으로 그분을 위하여 어떤 빛도 발하지 않았으며 어떤 증거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스스로 높아져서 그들의 지위가 다만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주인인 것처럼 처신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온 집을 다스릴 권위를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그분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분이 감찰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심판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능력을 가지셨으며 그분이 어떤 죄악도 가벼이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기 바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증거하는 책임을 짊어진 만큼 주님의 이러한 본성 또한 교회에게 그만큼 남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간증을 잃어버렸든지 간에 교회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짊어져야 할 책임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에게 있어서 이러할 뿐 아니라 많은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역시 이러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두아디라에 대한 칭호를 보았다면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몇몇 교회는 갈수록 상황이 나빠집니다. 두아디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심지어 두아디라는 나빠진 것 중에서도 가장 낮은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채 유대교화되고 세상에서 존귀를 얻었다면 당연히 하늘에 속한 거룩과 분별의 특징을 잃어버리는 것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은 지금 그가 승리하는 것처럼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의 십자가를 걸어놓고 물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로마의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케했습니다. 명칭상으로는 물론 기독교가 완전히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만 기독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이방 교리의 실제를 숨긴 것일 따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사랑을 받는 것은 세상에서 고난받는 가운데 그들이 소망하는 장래의 영광을 금세의 위대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 자신의 손실과 주님이 받으신 수욕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들은 지금도 그들이 오늘날 권위를 얻어서 세상을 그리스도와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가련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다만 버가모 때의 상태입니다. 두아디라에 와서 흑암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잠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려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결과를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왕이 기꺼이 십자가를 달고 고통받은 십자가를 금원의 십자가로 바꿀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국가의 특별한 권리를 갖게 되고 약대 털옷을 입고 양의 가죽을 걸친 채 도처를 유리할 필요가 없으며 더 이상 동굴과 암혈 가운데 숨어 있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수들도 이제는 그들의 지위를 칭찬하며 부러워하니 어찌 타락이 아니겠습니까? 발람의 교훈이 발전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은 재물로 인하여 참 진리를 희생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세벨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참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피를 흘린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는 흑암의 시대에서 세상의 여왕이 됩니다. 그러한 시작이 있기 때문에 필경 그러한 결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역사는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는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도 역시 흑암이었습니다. 주님의 눈은 비록 불꽃 같은 위엄을 갖고 있었지만 그분은 여전히 인자이시며 여전히 끝없는 긍휼과 다함이 없는 인자로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과 왕래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면전에 서는 것은 어떠한 기쁨이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도아디라와 같은 환경, 곧 부패와 죄가 있는 환경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그분의 힘을 다해 그분의 사람들의 장점을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긍휼을 기뻐하시고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힘을 다해 가장 작은 선함을 칭찬하십니다. 비록 이러한 교회의 폐괴함 가운데서도 주님은 많은 것을 그분이 칭찬할 만한 것으로 보십니다. 비록 일반적인 상황은 점점 어두워지지만 진실된 성도들은 도리어 점점 더 열심을 냅니다.